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全てのような事態が起こったことを果たせるよう今後
We are aware that a U.S. citizen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This is the third U.S. citizen that it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최근 한 2년 연속 좋았는데 지난해가 그 고난의 행운 이후에 가장 좋았다고 봅니다.
북한 리스크를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 함께 어렵게 그 보고 있는 시각이 많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를 연결고리로 해서 북한 일본 관계가 진전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 한 명이 억류됐습니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다소 호전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 등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일본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달 말 북한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북한과 일본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북한과 일본의 지난 5월 29일 합의를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이 납치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이거를 북한이 구성하고요. 아, 일본 정부는 그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시점에 그 세 가지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에 일본 입항을 금지한 그런 조치를 해제하고요. 또 그 대북 송금 그리고 휴대 금액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아울러서 또 그 인적 왕래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그 합의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양측 사이에 오간 움직임을 보면 일본 정부는 특정 실종자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특정 실종자는 일본 내에서 실종이 된 사람들인데 그 납북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했고요. 또 일본 정부는 조사 위원회 활동 개시 시점에 동시에 앞서 합의된 그 세 가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북한 측으로부터는 사실 그 이후에 북한 관영 매체가 그 5.29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대체로 그 5.29 합의 이후에 3주 정도 무렵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말대로라면은 다음 주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일본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라는 그 보따리를 서로 이게 맞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됐는지 어느 정도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13일 현재까지 북한이 아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뭐 꾸렸다 이런 보도나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그 송일호 대사가 지난 5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사위 그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양측 간 즉 북한과 일본 사이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볼 때 아마 다음 주 중에 뭐 이런 조사위의 발표나 그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 2000년대 초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두 차례 방문을 해서 결국 납북자 5명을 석방시키는데 크게 그 효과를 냈는데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도 또 북한을 방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 본인이 어느 장소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나프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북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다른 그 일본 정부의 강요들을 통해서 그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고요. 물론 그 일본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또 실제로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그런 그 확실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본 매체들은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방북했었던 것처럼 아베 총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납치자 재조사와 관련된 이 북일 관계가 논의가 됐겠죠?
그럴 공산이 큽니다. 당시 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국장이 워싱턴의 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광범위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물론이고 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아마 그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핵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뭐 좀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 정부는 그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하라 준이치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일본 언론들의 얘기한 거를 보면 이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 세 나라 간의 대북 정책에서의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큰 그림에서 보면 그동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 공조를 해가면서 대북 제재를 해오던 상황인데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 대북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또 해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대북 공조 체제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동안에 상당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황중국 한반도 외교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또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일 간에 이루어졌던 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 이 일본의 그 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그동안의 기존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 문제고 또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미국과 한국 역시 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북한과의 대화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핵 문제와 관련한 세 나라의 공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그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 북일 간의 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표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역시 기존에 그런 입장의 그 맥락에서 투명하게 합의 그 대화가 진행될 것을 그리고 또 세 나라 간의 원활한 조율의 맥락에서 진행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국의 그 윤병세 외무장관이 지난 9일 서울에서 그 국제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개별 국가들이 핵 문제를 북한과의 양자 협상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윤 장관은 자국 정치만을 위해 북한과 평화 협상을 나서고자 하는 나라는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이 직접 뭐 일본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공조, 즉 한국, 미국, 일본이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그 강조한 그 대목으로 읽힙니다. 즉 그 양자 협상을 해서 그 불필요하게 그 대북 공조 체제 그 균열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납북자 해결 문제에 대해서 공석상에서 거듭 그 성사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그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의 어떤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사실상 그 국내 정치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 하나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본 그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그동안 보면요. 합의 이후에 사실 일본 내에서는 이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그런 행사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가령 그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에는 네네. 일본 정부의 그 총리, 아베 총리와 여야 정치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로 대책회의가 열렸고요. 또 그 납치자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코다 메구미 씨의 그 사진전이 일본 국회에서 열렸고
네.
또 일본 정부 관방장관 또는 납치 문제 담당상 등이 하루가 못하고 매번 기자회견을 갖고 납치 문제에 대한 조그마한 그 움직임이나 그런 활동 이런 것도 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베 총리는 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이런 말을 그 매번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일본 정부는 지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국내적인 역량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북일 간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틀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한 일본 관계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그 앞에 약속한 그 5.29 합의대로 그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또 납치 문제의 의혹을 그 한 점 의혹 없이 해결한다면 일본도 아마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제재도 네. 풀리고요.
네.
또 북일 관계도 어느 정도 그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그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 이상한 의혹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그 북한이 그 북일 관계는 그 원점으로 회귀하거나 또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북한과 일본이 합의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과제가 무엇이다 이런 그 제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번 주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 발언을 한 것은 그 베이징을 방문 중에 나온 건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 베이징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북한 핵 능력의
네.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주요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인 과제가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핵능력 고도화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핵능력 고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작은 핵탄두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그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지만요. 많은 나라들은 북한을 그 진정한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러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북한이 그 진정한 특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국가가 되려면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북한은 아직 이 같은 그 소형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의지는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같은 확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려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같은 그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자료, 기술을 그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뜻에서 그 4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 바로 그 북한의 그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 당국자의 그런 발언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면 과거보다는 좀 후퇴한 입장에서 6자회담을 열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나요?
글쎄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6자회담과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에서 좀 다소 후퇴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이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장인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보도가 여러 까지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그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11일 베이징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 가림막이라든가 차량이나 인원의 이동이 계속 그 서방 정보 당국에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 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국내 정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보 관련 자리가 많아서 대북 정책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의 이병기 주일 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기 국정위원장 내정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장이 그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 사실 그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네.
부총리급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국가상임위원회 거기에 그 주요 멤버가 바로 국정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고정적인 멤버들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 회의에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또 국정원장이 사실 북한 관련 정보를 핵심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래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대북정책에도 상당히 입김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그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네.
그 외교관 출신이고요.
네.
그 여러 정권에서 핵심적인 자리들을 많이 지냈는데요. 그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의전수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죠.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의
네.
제2차장, 그러니까 그 국제 대외 문제를 담당하는 차장을 지냈고요. 또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연구위원도 지냈고 그런 인물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 외교관 출신 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서 그 국가안보실의 그 실장 주재하는 회의에서 상당히 그 역할이 크리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난 뒤 20일 만에 이병기 그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국정원장 인선에 그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은 과거 그 국정원장은 그 간첩 증거 조작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그 국정원 내부가 사기가 떨어진 그런 상태로 갑니다. 따라서 그 보다 합리적인 그 이병기 그 외교관 출신이죠. 이병기 대사를 국정원장에 임명을 해서 국정원 그 내부를 개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좀 국정원을 그 지휘해달라 이런 그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짜여지는 이 팀이 전임 안보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새로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간에 호흡이 잘 맞을 것인지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그 사람이 둘이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 국방장관이 새로운 인물이 됐고요. 김관진 네.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게 됐으니까요. 또 이병기 지명자도 그 인준이 된다면은 또 그 자리에 전임 군 출신과는 달리 외교관 출신이 앉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좀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달라질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 가늠하기 좀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인적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임 그 팀과 그 다른 맥락에서 그 정책의 차이를 보일까 이것은 사실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그 대북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날 그 청와대는 그 두 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병기 대사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병기 씨와 함께 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출신이죠. 문창극 씨를 그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날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동족 대결론자 이렇게 비난했고요. 또 이병기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독재 체제 구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한국 정부의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정상적인 국가 관계라면은 그 어느 나라의 특정 국가의 그 인사 주요 인사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 그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사실 금기에 해당되는 일이고
네, 네.
특히 내정 간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 정도가 아니라 논평을 하는 것도 사실 자제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북한의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예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극언을 이용해서 그 비난을 하고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북핵 문제 그리고 한국의 강요 교체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 한 명을 억류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억류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이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그 이번에 억류된 미국인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그 도로 정비 일을 하는 올해 56살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에 따르면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했고요. 또 그 이색적인 문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여행을 상당히 즐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특별한 북한 당국의 그 발표는 없었지만 어쨌든 미국인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그런 세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네. 자, 이유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북한은 그 파월 씨의 그 억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일본의 교도통신은 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파월 씨가 그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 했다는 점을 북한이 억류 이유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직 이것은 확인되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가족들이 성명을 발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 성명을 낸 걸 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울 씨는 평소에 이색적인 문화와 새로운 곳을 체험하는 여행과 모험을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북한 방문은 관광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선교 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인한 것이죠.
네.
예. 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조속한 석방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이 3명이 된 셈이죠. 억류돼 있는 미국인이.
그렇습니다. 3명이 현재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요. 우선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케네스 배 씨. 한국 이름으로는 배준호 씨인데요. 배준호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억류됐고요. 북한은 당시 그 배 씨가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감행했다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24살의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가 북한에 억류됐고요. 당시 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밀러 씨는 그 입국 과정에서 북한이 발급한 관광증을 찢어버리고 망명을 하겠다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법질서를 위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억류된 파울 씨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인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도 억류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진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김정욱 씨는 지난해 10월 초에 북한 당국에 체포돼서 최근에 그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무기징역인 셈인데요. 이 한국 당국은 그 김정욱 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그 당국 간 실무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 측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인들의 이런 억류에 대해서 세 명입니다만은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그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을 하루빨리 그 풀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를 위해서 미국 무부는 그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로버트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평양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는 그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앞서 북한은 그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초청한 킹 특사의 방북을 갑자기 그 전격 철회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평가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그 상시적으로 그 여러 가지 보고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그 보고서 말씀하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난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다소 호전됐다 이런 평가는 이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그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 제목은 2013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와 2014년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지난해 여러 부문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분에서 상당한 그 진전을 이뤄서 경제가 좀 더 나아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작용을 해서 나아지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나와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북한의 그 국내 총생산, 그 경제를 재는 큰 척도입니다. 한 나라가 어느 정도의 그 생산, 그 서비스와 뭐 농업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생산했느냐 이런 것을 흔히 그 국내 총생산, 영어로 GDP라고 하는 척도로 재는데요. 네. 북한의 경우는 그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GDP의 그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그 농사가 비교적 잘 돼서 그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고요. 또 북한의 그 대외 무역이 중국과의 거래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경제 성장의 한 견인차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와 환율의 동향은 어떻게 변했나요?
예, 그 역시 이것도 산업연구원의 분석이고요. 네. 아, 그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평가는. 그렇지만 산업연구원의 그 분석을 보면 물가와 환율이 사실 상당히 북한의 호전된 경제 상황에 기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2년에 보면은요. 이 물가가 80%가 그 올랐고 아, 또 환율은 65%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물가는 8%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1, 2%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거의 안정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산 증대와 함께 경제 호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네. 아까 그 북한의 농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북한 경제가 나아진 그 배경이 혹시 포전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 농사가 좀 잘 된 측면도 있고요. 또 지난 몇 년간 그 북한 당국이 추진해온 포전제의 그 성과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전제라는 건 그 북한 그 농민 한 3명에서 5명이 그 일정한 면적의 논밭, 그러니까 즉 포전이죠. 포전에서 그 농사를 짓고 거기서 그 정해진 양을 그 당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그 처분할 수 하게 한,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과는 달리 그 일종의 인센티브, 많이 생산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목이 커지는 겁니다.
네.
이런 포전제를 추진했는데요. 이런 포전제를 지난 몇 년간 추진해서 그 농업 생산량이 그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먹는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포전제 정도가 아니라 중국처럼 아예 협동농장을 가족농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혹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상당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결국은 농업 그 식량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로까지 그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공산주의와 관련해서 공산주의의 이념은 사실 그 경제와 관련해서 각 개개인이 능력만큼 일하고
네.
필요만큼 가져다 쓴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본성을 잘못 간과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좀 최소한도로 기여를 하고 가져가는 건 필요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 쌓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져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그 말하자면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농장 시스템에서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없다. 중국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덩샤오핑 그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집단 농장은 4-5천 가구가 북한보다는 훨씬 큰 단위입니다.
네.
4-5천 가구가 집단 농장에서 일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해체해서 가족 단위로 분배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북한하고는 달리 아예 세금을 받지 않도록
네.
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획기적인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식량 자급자족도 이룰 수 있었던 건데요.
네.
물론 북한의 현재 그 포전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그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어떤 경제 의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생산 증대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이론입니다.
네.
네, 그 협동농장과 그 포전제 또는 뭐 가정농의 그 비교는 뭐 자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수치를 좀 그 제시할 게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북한의 그 협동농장, 그 쌀농사의 예를 들면요. 북한은 그 한 정보당 대개 그 쌀농사 열심히 줘서 2.4톤의 그 쌀을 수확을 합니다.
네.
반면에 그 가정농 또는 중국이나 한국은 얼마를 생산하냐면요. 한국은 그 정보당 5톤의 쌀을 생산합니다. 또 중국은 5.3톤의 쌀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같은 그 영농 체제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의 농민들이 북한의 그 협동농장을 체제보다 곱정으로의 그 농사를 그 생산량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야말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빨리 이 그 포전제 뭐 이 정도에 그치지 말고 가정농이나 보다 그 본인의 그 농민들의 그 인센티브를 보다 많이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생산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 이렇게 큰 그 결과를 나타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북한 일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 한 명을 억류했다는 소식,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다소 호전됐다는 평가가 나온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